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얀마에서 어제 실시된 총선거와 관련해 야당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는 자신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의 압승을 확신했습니다. 민주주의 민족 동맹 대변인은 현재까지 개표 결과 약 70% 선거구에서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공식 결과로 확정될 경우 수치 여사의 민주주의 민족 동맹은 의회를 장악할 뿐 아니라 대통령직도 차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양곤시 45개 하원 선거구 가운데 개표가 끝난 12개 의석 모두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가 나오자 양곤의 민주주의 민족 동맹 당사 본부 앞에는 천여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승리를 확신하며 축하했습니다. 수치 여사는 그러나 지지자들에게 대부분 과거 군사정권 출신인 낙선자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미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오늘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지역 안보 현안들에 이란 핵 합의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을 출발하기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과의 이번 회담은 이스라엘의 안보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연간 30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받고 있으며 관리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40에서 50억 달러까지 원조 규모가 증액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미국 방문은 지난 7월 서방 주요 6개국과 이란의 핵 합의 이후 처음입니다. 영국과 러시아는 오늘도 러시아 여객기 추락 사건 이후 이집트 휴양지 샤르멜 쉐이크에서 발이 묶인 자국민 수송 작전을 계속합니다. 이를 위해 적어도 12대의 항공편이 오늘 오후 샤르멜 쉐이크 국제공항을 출발해 모스크바와 영국 내 여러 공항들로 향할 예정입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은 어제까지 5천 명의 영국인 관광객들이 홍해 휴양지를 떠나기로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집트를 방문한 러시아인들이 당초 추산보다 두 배 많은 8만 명에 달하며 어제까지 1만 1천 명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사당국은 러시아 여객기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폭탄 폭발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어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민간인들을 참수한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오늘 성명에서 민간인 특히 여성들과 어린이에 대한 참수 행위를 강력한 어조로 비난하고 그 같은 잔혹 행위를 ISIL의 패배 신호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그러면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추적해 처벌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오늘 임시 안보 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간 남부 자불주 지역 경찰은 어제 ISIL 요원들이 카케의 아프간 지구에서 여성 3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을 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관리들은 ISIL 요원들이 한 달 전쯤 가니주에서 시아파 하자라 종족 주민들을 납치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데이비 캐머런 총리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관한 국민투표가 내년 6월에 실시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 신문은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다음 달 정상회의에서 영국 정부의 개혁안에 동의할 경우 캐머런 총리는 내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오는 2017년 말 이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기에 앞서 영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를 재협상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그러나 정부가 투표 시기에 대해 어떤 결정도 한 것이 없다며 2017년 말까지 이뤄질 협상 결과에 따라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가 운영하는 난민 수용소 인근에서 이란계 망명 신청자가 숨진 채 발견된 뒤 폭력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호주 이민국은 인도네시아 자바섬 남쪽 인도양에 위치한 크리스마스 아일랜드에서 시위대가 수용소 몇 곳에 불을 질러 직원들을 철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주말 섬 해안가 절벽에서 이란계 난민이 숨진 채 발견된 뒤 발생했습니다. 이 난민은 전날 수용소를 탈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남북한 민간 교류를 위해 방문한 한국 국민의 수가 지난달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통일준비위원회가 발주한 영역보고서는 북한 지원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복원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구름 많고 함경남도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 간 8.25 합의 이후 민간 교류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한 달 동안 북한을 방문한 한국 국민의 수는 9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민간 교류를 위해 북한을 찾은 한국 국민은 880여 명. 이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석한 한국 국민을 제외한 것으로 올해 들어 9월까지 방북한 한 달 평균 한국 국민의 2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개성공단을 오간 한국 국민을 제외한 방북 인원은 418명으로 한 달 평균 46명이었습니다. 남북은 8.25 합의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평양에서 남북 노동자 축구 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개성 만월대 유물 전시회와 결의말 큰사전 편찬회의 등 민간 차원의 남북 공동 행사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말씀대로 8.25 당국자 접촉 이후에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만월대 학술회의 전시회 등을 비롯해서 노동자 축구대회를 위해서 양대 노총이 평양으로 출발합니다.
9일에도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관계자 140여 명이 남북 종교인 평화대회 참석하기 위해 금강산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비료와 산림 녹화 지원 사업이 재개된 데 이어 한국의 60여 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 북민협도 지난달 방북해 북한과 대북 지원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정부 소식통은 한국으로부터 오는 것은 쌀 한 톨도 받지 말라며 거부감을 보이던 북한이 8.25 합의 이후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제의에 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8.25 합의 사항 가운데 또 다른 합의 사항인 남북 간 당국 간 회담은 두 달이 넘도록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8.25 합의 이후 지난달까지 당국 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 접촉을 세 차례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도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상황을 지켜본 뒤 당국 회담에 나오려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8월 25일 고위급 접촉에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당국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은 남북 당국 간의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용역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미국 민간단체의 북한 지원 사업을 예로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는 대북지원 민관정책협의회를 복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용역 보고서가 8일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는 식량난과 경제난 같은 인도적 상황은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공공경영의 공간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이 보고서는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의뢰로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이 최근 제출한 새로운 차원의 대북 인도적 개발협력 방안에 관한 보고서는 이 같은 의견과 함께 지난 2004년 9월에 결성된 민간정책협의회의 복원이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관협은 한국의 참여정부 때 정부와 민간지원단체의 협의기구로 출범했지만 뒤를 이은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 교류와 협력이 침체되면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민관협의 복원이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원되는 민관협은 민관 양측의 대표성을 가진 인사들이 만나 북한에 대한 개발과 지원의 큰 그림을 공유하고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실질적인 조정과 협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이 용역 보고서는 또 민간협력 체계의 구축에 앞서 농업과 보건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이 남북 당국 간 정치 상황과는 무관한 영역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아무리 좋은 체계와 사업 분야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북협력사업은 남북 간 정치와 외교, 안보 관계에 맞물려 가다서다를 되풀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민간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 사례로 미국 민간단체들의 북한 지원 활동을 거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 민간단체들의 북한 지원 활동을 미북 관계의 냉원에 관계없이 거의 제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9일 서울에서 열린 한 토론회 축사에서 남북 교류의 증진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확고히 대응하되 현재 상황에서 가능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교류와 협력은 적극 추진함으로써 차근차근 남북 간의 신뢰를 쌓아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 노동당 최룡해 비서가 리을설 인민군 원수의 사망에 따른 장의위원회 위원 명단에서 빠져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 비서가 현직에서 쫓겨났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등은 8일 리을설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르기로 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장의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위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위원 명단엔 김제1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김기남 최태복 당 비서, 그리고 박영식 인민무력부장과 리영길 총참모장 등 171명의 당과 정, 군 고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명단은 통상 북한의 핵심 실세들이 총망라돼 폐쇄적인 북한 권력층 내부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쓰여왔습니다. 하지만 최룡해 당 비서는 이번 장의위원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최 비서의 신상에 심상치 않은 변동이 생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최 비서의 공식 행적은 지난달 3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내년 5월로 예정된 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역사적 대회합이라고 강조한 글이 실린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 비서가 명단에서 제외된 배경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기존 전례를 비춰봤을 때는 이례적이라고 보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북한 권력층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진 한국의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최 비서가 공직에서 쫓겨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정 박사는 망자에게 조의를 표하는 형식인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명단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빠질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최 비서의 실각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북한이 발표하는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는 북한의 핵심 파워 엘리트들이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룡해가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과 비서직이라는 핵심 직책에서 해임되지 않고서는 그의 이름이 장의위원회 명단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정 박사는 최근 노동신문에 최 비서의 글이 실렸다는 점에서 이달 초 개인 비리나 김제1위원장에 대한 불경죄 등 심각한 사건에 연루돼 해임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항일 빨치산 최연의 아들로 북한 권력층에서 빨치산 후손을 대표하며 정치적 상징성이 컸던 최 비서가 공식 절차 없이 숙청까지 되긴 힘들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비서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근로단체 분야 또는 정치국 위원으로서 업무 소홀이나 실수 때문에 당분간 공식 활동을 금지당한 것일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최룡해와 같은 정치적으로 비중 있는 인물을 철직을 하거나 숙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절차적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정치국 회의나 그 결정서와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이 공표된 게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좀 신중하게 봐야 될 측면도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일부에선 최 비서와 같이 항일 빨치산 2세인 오일정 당 중앙위원회 군사부장도 이번 위원 명단에서 빠졌다는 점에서 항일 빨치산 후손 그룹에 대한 조직적인 제거 움직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성장 박사는 최 비서의 실각이 확인될 경우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며 김재일 위원장의 친정체제를 한층 더 공고화하기 위한 후속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당국은 김일성 주석과 함께 활동한 북한의 혁명 1세대인 리을설이 사망하자 대대적인 애도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원로 띄우기는 백두혈통에 대한 충성을 강조해 체제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항일 빨치산 출신이자 북한에 남은 마지막 인민군 원수 리을설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원로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 보도 내용입니다.
인민군대를 무적 필승의 혁명부적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 온 항일 혁명투사이며
8일 관영매체를 통해 리을설의 사망 소식을 전한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장의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는 등 대대적인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을설 사망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추모하기 위해 인민군 최고사령관 명의로 군부대 조기 개항까지 지시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추모 기간 동안 일체의 가무와 오락을 금지할 것을 모든 군부대에 지시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9일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또 리을설이 안치된 평양중앙노동자회관을 찾아 직접 조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제1위원장은 김일성 수령의 가장 충직한 부하였던 리을설의 사망은 노동당과 군대, 인민에게 큰 소실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9일 전했습니다. 북한이 이렇듯 리을설에 대한 애도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원로 띄우기에 나선 건 백두혈통을 부각해 체제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항일 혁명 전통을 계승한 전통적인 지도자다. 전통성을 가진 지도자를 보여주고 효심, 인간미 뭐 이러한 지도사상을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당정군민의 그 일신단결 체제 계속을 이겠다. 그런 의도가 담겨 있겠지요.
양 교수는 또 원로에 대한 예우를 함으로써 노장청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도 북한 당국이 김정은의 지도력을 강조하기 위해 리을설 사망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이 마침 지금 인민을 위한 애민 정치를 내세운 찰나에 이 빨치산의 원로가 죽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인민 사랑과 연계시키고 또 혁명 선배에 대한 존중, 존경, 뭐 동지애, 혁명적 동지애 이걸 하나의 그 총 결집체를 해서 김정은 리더십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리을설 사망을 띄운다고 볼 수 있습니다.
94세 나이에 지난 7일 폐암으로 사망한 리을설은 김일성 주석과 함께 항일 빨치산 활동을 한 혁명 1세대입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제4사단 참모장을 거쳐 1972년 상장, 1985년 대장, 1992년 차수에 올랐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원로 예우 정책에 따라 1995년 10월 인민군 원수 칭호를 받았습니다. 안찬일 박사는 리을설이 빨치산 투쟁 당시 김일성 주석의 연락병으로 큰 공적을 세우진 않았지만 끝까지 충성한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을설은 사실 그 빨치산 투쟁 시기에 뭐 김일성의 전령병, 전령병은 이제 그 연락병 신부로 마는 건데 빨치산에 무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끝까지 충신으로서 김일성을 배신하지 않고 김정일도 배신하지 않고 삼부자를 모셨다. 그래서 김일성이 뭐 나의 영원한 호위사령관이다. 이런 점을 이제 북한이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리을설의 장례는 9일부터 이틀간 조문객을 맞은 뒤 11일 오전 발인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리을설의 시신은 평양 인근 애국열사릉에 안장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은 2년 전 경제를 살리겠다며 전국 각지에 13개의 경제개발구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이 계획은 여전히 준비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은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경제개발구 사업을 강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온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 개발 사업을 적극 밀고 나가야 합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는 두 달 전인 2013년 11월 북한 당국이 공식 발표한 경제개발구 조성계획에 강력한 시행을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평안북도의 압록강 경제개발구, 황해북도에는 심평관광개발구를 설치하는 등 모두 13개의 경제개발구를 조성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경제개발구는 지역별로는 함경북도가 3개로 가장 많았고 자강도와 황해북도 함경남도는 각각 2개가 지정됐습니다. 당시 북한 당국자는 경제강국을 만들겠다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구상에 따라 경제개발구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조성개발협회 윤용석 국장의 발언 내용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 3월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에서 이런 경제개발구도를 레하고 특색에 발전시킬 때에 대한 이런 이제 새로운 특수경제지대 개발 정책을 내놓으셨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후 경제개발구 추진을 위한 몇 가지 후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선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무역성과 합영투자위원회,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통합해 대외경제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도 경제개발지도위원회를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자 유치를 위한 투자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5월과 올 9월 외국 기업인들과 전문가들을 평양으로 초청해 고리호텔에서 경제개발구 투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또 관광특구와 개발구를 위해 이런저런 행사를 연후한 편 관광부대시설을 새로 단장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백두산과 마식령 스키장에서 마라톤 대회를 연후한 편 동해안에서는 외국인들을 위한 파도타기 행사도 열었습니다. 또 7월에는 평양국제비행장 준공식을 가졌고 금강산 원산 관광특구를 위해 군용비행장인 갈마공항도 새로 단장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자 유치는 저조한 실정이라고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구입이 자본이 도입되었다는 것은 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중국과 그와 같은 부분을 협상하기 위해서 건수별로 2-3억 달러 정도 이렇게 들어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실제로 북한 당국자도 현재 경제개발구가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평양을 방문한 일본 주간동양경제 후쿠다 게이스케 부편집장의 전언입니다.
조성경제개발협회 담당자는 경제개발구에 관해서는 현재 상황은 평양북도의 총수 관광개발구에서 개발업자가 선정되고 북한에서 말하는 하부구조, 즉 인프라 정비가 진행증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개발구가 제대로 추진되려면 평양의 지도부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의 말입니다.
또 금강산 관광의 뭐 재개 이런 데서 북한이 좀 전향적인 그러니까 뭐 절대로 이제 과거와 같은 도발과 총격과 같은 걸 안 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책임적인 이런 선언이 있으면 뭐 한국 기업들도 언제든지 북한에 투자하는 건 뭐 다 환영하고 있고 준비는 돼 있는데.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남부 조지아 주립대학의 그레이스 오 교수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외국 기업들이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ncertainty is huge and given the history. And also even though
북한은 과거 정치적 문제를 이유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들을 위협하곤 했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대북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외화를 유치하려면 북한 수뇌부가 기존의 핵경제 병진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핵 개발을 계속하는 한 세계 각국은 유엔을 비롯해서 제재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북쪽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생기지가 않죠. 외국에서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핵 문제를 개발하고 있는 한, 그게 중점을 두르고 있는 한 북쪽의 경제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북한은 지난 1991년 라진 선봉 경제특구를 비롯해 신유주 특구, 금강산 관광특구 등 20여 개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 중인 것은 개성공단이 유일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미국은 북한에 지난해 소니 영화사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에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은 영토가 아닌 국가 이익에 대한 공격 역시 군사보복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은 미국의 보복 방식과 범위를 규정해준 결정적 사건이었다고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피츠버그에서 발행되는 트리뷴 리뷰 신문은 6일 전날 뉴욕 카도저 법과대학에서 비공개 토론회가 열렸다면서 소니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이 미국의 군사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법적 해석을 소개했습니다. 미국 유타주 브리검영대 에릭 젠슨 법대 교수는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을 전쟁 행위로 볼 수는 없지만 이 같은 위법 행위로 인한 혼란과 경제적 고통은 군사적 대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젠슨 교수는 미국 정부가 공격의 치명성 정도에 따라 점증적으로 맞설 수 있다며 공식 성명, 외교관계 단절, 제재 부과, 사이버 보복, 그리고 무력 사용 등 5단계 대응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젠슨 교수는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의 가장 큰 영향으로 미국 정부가 사이버 공격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갖게 만든 점을 꼽았습니다. 영토가 아닌 국가 이익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도 가해 국가를 파악할 수 있을 때는 이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전 세계에 인식시켰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해군대학 스톡튼 국제법연구센터의 마이클 슈미트 국장도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슈미트 국장은 북한의 소니 영화사 해킹은 사이버 공격의 잠재적 피해에 대한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했을 뿐 아니라 전 세계 정부 당국자들이 해킹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육군 사관학교 미국 사이버 연구소의 로버트 클락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가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한 대응을 천명함으로써 미국의 방어 범위를 시민은 물론 기업의 컴퓨터 네트워크로까지 넓히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반복적인 사이버 공격 위협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대응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국 소니 영화사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코미디 영화 인터뷰 개봉을 앞두고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이 공격의 배후로 지목하고 적절한 장소와 시간, 방법을 선택해 비례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한 데 이어 지난 1월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페이스북 간부가 최근 북한을 여행한 뒤 장문의 영상 기획문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북한은 짐작한 대로 자유가 없고 선전과 각본으로 움직이는 나라지만 어린이 등 일부 주민들의 인간미를 통해 작은 희망을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페이스북의 에릭 청 제품관리국장이 최근 북한 여행기를 인터넷 블로그 미디엄에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은 자신의 계정에 사진과 글을 올리며 친구들과 교류하는 서비스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15억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고 이 업체는 밝히고 있습니다. 청 국장은 지난 9월에 북한을 다녀왔다며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아 글과 영상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예상한 것처럼 기이하고 선전선동과 연출로 이루어진 나라였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일부 놀라운 체험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청 국장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고려 항공을 타면서부터 멈추지 않는 체제 선전 비디오를 계속 봐야 했고 입국 검색대에선 가져간 장비들의 일련 번호까지 적어야 하는 등 기이한 체험들로 여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내원들과 늘 함께 다녀야 하는 등 이동의 자유가 없었고 촬영은 지침에 따라 제한됐으며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잘 짜인 연출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자신의 주요 관심사였던 전자와 정보기술 관련 분야의 체험은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손전화기 등 전자제품 공장은 볼 수도 없었고 기대했던 하나음악정보센터에서는 체제선전 비디오만 줄기차게 시청해야 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보게 돼 놀라웠지만 사용자가 핵심 기능인 앱을 내려받기 위해 특정 장소로 가야 한다는 현실이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청 국장은 전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앱을 언제든 자유롭게 앱스토어에서 찾아 무선 통신망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 국장은 인터넷망이 아니라 실제로 물건을 파는 가게에 가서 돈을 내고 케이블을 스마트폰에 연결해야만 앱을 내려받는다는 게 무척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평성의 소학교를 방문해서 본 인트라넷에 연결된 학교 홈페이지 화면과 컴퓨터들이 매우 구식이고 낡았을 뿐 아니라 전 교실을 모두 감시 카메라로 감시하는 말도 안 되는 화면도 봤다고 말했습니다. 청 국장은 블로그에 직접 이 화면들을 촬영해 올렸습니다. 미국 등 서방 세계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특수 상황을 제외한 감시 활동을 교내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 국장은 또 교내에 섬뜩하게 보이는 전쟁과 살인 장면을 담은 벽화들 옆에 수령이 어린이들과 함께 웃으며 자유로운 표정을 짓는 그림도 있었다며 이 역시 비정상적으로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평양 최대의 방직공장인 김정숙 평양방직공장 여직원들이 수령에게 받았다는 사랑의 목도리가 역설적으로 이 공장 제품이 아니란 사실, 마치 로봇처럼 보이는 평양 학생소년궁전 학생들의 공연,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달리 평양 시민들이 이용하는 고급 식료품점과 여러 놀이시설을 보면서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은 특히 헐리우드의 인기 영화인 헝거게임의 수도처럼 보였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헝거게임은 미래 사회의 지도자와 상류층이 수도에서 특권을 누리며 나머지 12개 구역 주민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 주민들은 각 구역 대표들이 서로 죽이며 생존 게임을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텔레비전을 통해 즐기며 압제를 일삼다가 결국 주민들의 반란으로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청 국장은 일부 열악한 모습을 담은 영상을 소개하면서 북한 당국이 최고라고 엄선한 장소들도 이 정도인데 최악은 대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8일간의 여행 중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인간미 넘치는 시간도 있었다며 모란봉 공원에서 겪은 체험을 소개했습니다. 대부분의 평양 시민들은 청 국장 일행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는데 일요일에 휴식을 나온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갑자기 손을 흔들며 환대해 함께 어우러져 노래를 부르고 춤까지 췄다는 겁니다. 청 국장은 15분간 이어진 이 시간은 정말 흥겹고 아름다웠으며 연출이 아닌 인간미 넘치는 순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 국장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안내자들과 신뢰가 쌓여 잠시 평양 변두리의 길을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며 놀라운 체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텔과 관광버스 등에서 마치 수감자처럼 지내며 정해진 경로로만 이동해야 했는데 15분간 거리를 걸으면서 맡은 공기와 햇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달콤하고 빛이 났다는 겁니다. 청 국장은 이런 체험을 통해 자유를 잃을 때까지 그 자유에 대한 감사함을 완전히 느낄 수 없다는 교훈을 새삼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청 국장은 특히 북한의 어린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어른들에 비해 덜 세뇌된 듯 했다며 이들이 변화된 북한 미래의 희망으로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이달 말에 독일에서 열리는 한반도 관련 세미나에 북한 대표단 4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의 체크포인트 찰리 회의장에서 북한 대표단과 함께 한반도 문제를 논의합니다. 미국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의 반전단체인 앤서 콜리션의 브라이언 베이커 대표와 제미 한인단체인 제미동포 전국연합회 회원들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의 학자와 민간 인사들이 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북한에서는 조국통일연구원의 리명철 부원장, 정기풍 실장, 리경식 실장, 그리고 평양외국어대학의 리명진 교수가 초대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코리아 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로 명명된 이 회의에서 동북아시아 권력구조와 안보 문제, 미국의 동북아 전략, 한반도 안보와 최근의 정치 상황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협정 체결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 연대를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참석자 가운데 리명철 부원장은 지난 2011년 미국 조지아 대학에서 열린 민간외교 세미나에 참석해 미국 전직 관리들과 만난 바 있습니다. 또 정기풍 실장은 김철수 사범대학 교수로 북한을 방문하는 제미 한인들에게 북한의 역사와 이념 강의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독일 동포협력회는 지난 2011년 11월에도 독일 포츠담에서 같은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반도에 겨울이 한 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부터 낮아진 기온으로 갑작스런 질병뿐 아니라 부상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한파에 대비한 건강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은정 기자, 한반도의 겨울이 곧 시작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8일은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이었는데요. 24절기 중 19번째로 겨울이 들어오는 날이라는 뜻이죠. 북한에서는 이번 주에 아침 기온이 섭씨 2도에서 3도까지 떨어지면서 춥겠고, 특히 일주일 내내 구름이 많고 햇살이 없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기온이 떨어질 텐데요. 겨울철 질환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추위에 장시간 노출돼 발생하는 질환을 한랭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저체온증, 동상, 동창, 참호족 등이 대표적인 겨울철 질환입니다. 우선 저체온증은 체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지는 상태이고, 동상은 심한 추위에 노출돼서 피부 조직이 얼고 손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동창은 가벼운 추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 피부와 조직에 이상이 생기는 상태를 말하고요. 참호족은 습하고 차가운 곳에 오래 노출돼서 발에 가려움, 부종, 물집이 형성되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 또 하나 겨울철에 독감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보건소나 병원에서 백신 주사를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감염된 경우에는 음료수와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푹 쉬어서 몸이 스스로 이겨내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 밖에 또 어떤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네, 온도가 떨어지면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피부 혈관이 수축하는데요. 이때 근육과 혈관, 신경이 위축되고 경직되면서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몸이 굳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크게 다칠 위험도 커지고요.
그러면 이런 질환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가급적 바깥에 나가지 않아야 합니다. 실내에서 가볍게 운동을 하고 물을 적당히 마시면서 18도에서 20도 정도로 난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밖에 꼭 나갈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네, 가벼운 옷을 여러 벌 겹쳐 입고 물에 젖지 않도록 하고요. 모자, 장갑, 목도리를 착용합니다. 손이나 발, 얼굴 등 추위를 많이 타는 부위를 손으로 비벼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제자리 뛰기나 걷기 등 준비 운동을 통해서 몸을 덮인 후에 활동을 시작합니다. 만일 오한, 즉 고열을 동반한 근육 수축이 일어나면 즉시 실내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신체가 열을 잃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네. 겉옷을 많이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온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음식을 먹는 것도 물론 좋겠죠.
네, 따뜻한 성질의 식재료 중 대표적인 게 생강입니다. 끓여서 차로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줄 뿐 아니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 따뜻하고 매운맛을 지닌 마늘, 양파, 부추도 열을 나게 하고요. 무와 우엉도 더운 성질의 채소입니다.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들이 추위에 가장 약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와 노인들 외에도 집이 없는 사람들과 술과 약에 중독된 사람들, 또 고질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도 겨울철에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의 위험이 높습니다.
겨울에는 곳곳에 빙판이 많은데요. 특히 노인들이 넘어질 경우에 큰 부상으로 이어지죠?
예, 그래서 길을 걸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하고요. 미끄럼이 방지되는 신발을 신고 또 평소 속도보다 천천히 걷고 보폭도 줄여야 합니다. 넘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손은 호주머니에 넣지 않고요.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여성들은 높은 굽을 피해야 합니다.
네. 한편 추운 겨울에 정부 당국의 역할도 중요하죠.
예, UN 세계보건기구 WHO가 각국의 보건당국에 권고한 내용이 있는데요. 효과적인 조기 경보 체계를 가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폭설과 한파 등 날씨 정보를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라는 거죠. 또 보건시설의 준비 태세를 평가하고 한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점검하며 주민들의 외부 노출을 최대한 줄일 것도 권고했습니다. 또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해서 진료 등 지원을 제공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겨울철에는 특히 아픈 사람이 많이 생기는데요. 건강수칙을 참고해서 건강한 겨울을 나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준공식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경주 양남면에 건설된 신월성 1, 2호기의 종합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월성 1, 2호기는 한국의 23번째, 24번째 원전이고요. 한국 표준형 원전의 그 최종 완성형 모델이라는 의미가 남다른 원전입니다.
한국 표준형 원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한국 실정에 맞게 한국의 순수 기술로 개발한 원전을 말합니다. 사실 한국의 그 1985년 이전의 원전들은 미국 등의 기술을 빌어서 건설이 됐었는데요. 1985년 이후에 전라남도 영광군의 자리를 잡았던 그 한빛 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한빛 원전 2호기, 3호기, 4호기 모두 한국 표준형 원전의 모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그 기술이 계속 개발되면서 완성된 모습으로 건설된 것이 바로 오늘 준공된 신월성 1, 2호기고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원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등 지진과 해일과 같은 그런 자연재해를 대비한 기능이 개선되면서 건설 기간이 10년이 걸린 원전입니다.
네, 참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요. 원전은 얼마나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규모를 얘기하는 것일 텐데 이 신월성 1, 2호기는 발전량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 용량은 각기 1000메가와트급입니다. 1년 동안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총 발전량의 3%인 158킬로와트 전력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신월성 1, 2호기 준공으로 한국의 전력 예비율은 3.4%가 높아졌습니다. 전력 예비율의 3.4%다. 이 정도는 인구 300만에 가까운 대구 광역시 전체가 1년 동안 사용하고도 남는 전력량입니다.
네, 참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데요. 이 원전은 이렇게 전력 생산 외에도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대규모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한국의 원전 기술의 종합 완성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신월성 1, 2호기는 이 아랍에미리트의 원전을 한국이 수출하게 된 그런 토대가 됐습니다. 원전 건설로 인한 일자리 창출, 국내의 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도 아주 큰데요. 한국은 사실 에너지의 96%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통해서 또 석탄 화력에 비해서 매년 1,30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도 있어서 한국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데도 이 원전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많은 나라에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만 원전 건설이 늘 좋은 평가만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한국에서는 새로운 원전 건설지 선정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전의 필요성은 알지만 내 지역에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가 또는 핵폐기물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전과 시설물 유치로 지역 경제를 좀 살려보겠다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대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인데요. 한국 정부는 지금 신월성 3호기를 경북 영덕 지역에 건설하는 것을 두고 지역민 설득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학생들이 어린 나이부터 다이어트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대생이라든지 성인 여성들이 날씬해지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요. 중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들도 다이어트 대열에 들어가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체중도 줄이고 날씬한 몸을 갖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성장기의 어린이들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정도라는 것이 한국 사회의 걱정입니다.
네.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면 4학년, 5학년, 6학년, 나이로는 11살에서 13살 정도인 거죠?
그렇습니다. 한창 성장할 나이입니다.
네.
그런데 살을 빼느라 제대로 먹지 않고 체중 줄이는 데만 관심을 키우는 어린 여학생들이 너무 많은 건데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체중이나 체격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특히 남녀 아이들을 다른 기준으로 놓고 말을 하는 시선이 이런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지적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남녀 아이들에 대한 다른 시선이라는 게 어떤 말인가요?
저도 어린 시절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퉁퉁할 때 아유 장군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네.
여자아이들이 좀 퉁퉁할 때는 아유 이래서 시집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 네.
이런 경우는 여자아이들이 받는 그 사회적 압박이 상당하다는 건데요. 그런 말을 어머니가 할 때 딸은 먹기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섭식장애 등 해로운 결과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그 OECD 보고서도 발표됐는데요. 같은 비만 정도의 남녀 아이들 중에서 여자아이들의 다이어트율이 훨씬 높다. 이런 분석이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운동을 해서 체중이 줄어드는 것이라면 이렇게 걱정하지 않을 텐데요. 좋지 않은 방법을 다이어트에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단순히 먹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도 없이 살 빼는 약을 구해서 먹거나 설사약이나 이뇨제를 먹어서 강제로 몸에 든 것을 배출시키는 겁니다.
네.
또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구토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단식을 하는 그런 부적절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해본 중고생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조사를 했더니 여학생의 경우는 18.8%, 남학생은 13.4%였습니다. 남녀 사이에 비슷한 비만율의 학생들을 좀 조사를 했는데 자신이 실제보다 살찐 편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초등학교 여학생들도 시작하는 몸깎이 다이어트, 예쁘고 날씬한 연예인들의 영향도 크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말랐다 싶을 정도의 연예인들이 등장하는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학생일수록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선망하는 연예인 같은 몸을 가꾸고자 하는 것이 요즘 한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건데요. 무분별한 다이어트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할 경우 성인기가 되면 골다공증이라든지 빈혈이라든지 몸에 이상이 생길 뿐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도 수반될 수 있다고 한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한국의 장례 문화가 이제는 화장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지난해 한국 전역의 화장률이 79.2%로 조사됐습니다. 10번의 장례 중에서 8번은 매장이 아니라 화장으로 장례를 치렀다는 결과인데요. 1994년도의 화장률은 불과 20.5%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난 20년 사이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4배 가까이 늘었고요. 조사를 한 해 전이 2013년과 비교를 해봐서도 한 해 만에 2.3%포인트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어떤 소식들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미얀마에서 치러진 역사적 총선에서 민주주의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스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시리아 사태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원 확대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미얀마로 가보도록 할까요? 어제 치러진 총선 개표가 진행 중인데 야당의 압승이 예상된다고요?
네, 아직 선관위의 공식 결과가 모두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야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상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 관계자는 자신들이 미얀마 상하원 전체 의석의 70% 이상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압도적인 압승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선관위가 1차로 발표한 최대 도시 양곤의 하원 의석 45석 중 12석에 대한 개표 결과에서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모두 승리를 거뒀는데 양곤은 야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곳입니다.
이 수치 여사도 지지자들과 만나서 승리를 확신했다고 하죠?
네, 오늘 오후 양곤에 있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당사에서 지지자들과 만났는데요. 당사 이 발코니에 나와서 당사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서 마이크로 이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 본인이 말하지 않아도 그곳에 모인 모두가 결과에 대해서는 알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보였고 수치 여사는 지지자들에게 하지만 낙선자들을 자극하지 말 것도 당부를 했는데 낙선한 집권당 후보들은 대부분 과거 군사정권 출신들입니다.
네. 그러면 집권당은 어떤 표정인가요?
집권당은 통합단결발전당인데요. 패배를 시인하는 분위기인데 흐타이우 의장 대리가 이번 선거에서 이긴 것보다는 진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미얀마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흐타이우 의장 대리 본인도 이번 선거에서 의석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의 공식 총선 결과 집계 발표가 예정보다 늦어진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집권당이 선관위의 개표 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초 각 지역의 개표 결과가 지방과 주정부로 보내진 후에 수도 네피도의 본부로 집계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권당은 결과가 네피도로 바로 보내졌다. 그러니까 지방과 주정부를 거치지 않고 보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개표 과정에 차질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런 차질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직 선관위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야당이 예상대로 압승을 거둔다면 미얀마에서 오랜 군부의 지배가 다 끝나게 되는 겁니까?
미얀마 군부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 의석의 25%를 무조건 군부에 할당하는 장치를 미리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의석들에 대한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네.
하지만 야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상하원 선출직 의석에서 67% 이상을 얻는다면 이런 이 군부의 장치에도 불구하고 상하원에서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단독 집권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야당에서는 70% 정도까지 의석을 차지할 거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야당이 단독 집권할 수 있을지 공식 개표 결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 미얀마 군부가 선거 결과를 뒤집은 적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결과를 받아들일까요?
현재까지 군부의 입장은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테인세인 미얀마 대통령은 지난 6일 총선을 앞두고 인터뷰에서 미얀마 정부와 군부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신도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구성될 새 정부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얀마에서는 과거 군부가 민주주의적으로 치러진 선거 결과를 뒤집었던 어두운 역사가 있는데요. 미얀마에서는 1962년부터 군부가 쿠데타로 집권했고 50년 넘게 독재가 이어졌었습니다. 이후 이 1980년대 말에 미얀마 독립영웅인 아웅산 장군의 딸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운동이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90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었는데 군부가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수치 여사를 오랜 기간 가택연금했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수치 여사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리고 이번에 25년 만에 자유 총선이 치러진 겁니다.
자, 내년 2월에는 미얀마에서 대통령 선거도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지로서는 수치 여사가 출마할 가능성은 없는데요. 영국인 남편과 결혼했고 영국 국적의 아들을 둔 수치 여사가 외국 국적의 배우자나 자녀를 둔 국민은 대선에 입후보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서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치 여사는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승리한다면 자신은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통령의 역할을 넘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연 미얀마에서 50년 넘게 계속된 군부 독재가 막을 내릴지 국제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시리아에서 군사 개입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고요?
네, 카터 장관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카터 장관이 지난 주말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던 중에 남중국해에서 항해 중인 미국 행추진 항공모함 시오도 루스벨트호에 탑승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언론과 한 인터뷰 내용이 주말에 방송이 됐는데요. 카터 장관은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IL에 대응할 현지 병력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의 이런 지원을 늘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0명 미만의 특수부대원들을 시리아에 파견한다는 계획을 밝혔었는데 추가 파병을 시사한 겁니까?
사실 오바마 대통령의 특수부대원 파병 계획 발표 후에 미국에서는 논란이 뒤따랐었습니다. 과연 그 정도 이 소규모의 병력만으로 전세를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끄는데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견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이 그런 견해를 밝혔었는데요.
네.
카터 장관은 인터뷰에서도 현지에서 직접 전투 임무를 수행할 미군 지상 병력을 파견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앞으로 현지에서 ISIL에 맞설 수 있는 현지 병력을 더 확보하게 되거나 혹은 그런 이 현지 병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지원 임무의 병력을 더 보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카터 장관은 인터뷰에서 여전히 현지에서 ISIL에 맞설 병력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ABC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ABC 아메리카 시간에는 A부터 Z까지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영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봅니다. 오늘은 K로 시작되는 영어 케네디 닉슨 디베이트 즉 케네디와 닉슨의 토론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